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필수 영단어 모음 목록을 가지고 좀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목록을 처음 딱 봤을 때요. 아, 이게 그냥 어려운 단어들 모아놓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뭐랄까, 사회 현상이나 최첨단 기술, 심지어 우리 생각의 그 미묘한 결까지 포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 암기가 아니고요. 이 단어들을 좀 길잡이 삼아서 변화하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셨던 그 아하 하는 순간, 그런 통찰의 순간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식 탐험의 지름길이랄까요?
네, 맞아요. 처적적인 고민부터 현실 정치, 또 막 숨가쁘게 발전하는 AI,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의 섬세함까지. 이 단어들이 정말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어 꾸러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사회의 모습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먼저 눈에 좀 띄네요. 카코토피아. 카코토피아. 이거 디스토피아보다 더 최악의 사회를 뜻한다고 하죠.
네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죽음학, 세나톨러지이나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불사, 아타네지아 같은 단어들도 있고요. 아, 이거 꽤 철학적인데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그냥 개념정의, 그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카코토피아는 우리가 좀 경계하고 피해야 할 사회의 모습, 그걸 딱 이름 붙여서 현재를 성찰하게 만들죠. 그리고 죽음학이나 불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성, 또 영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목록에는 병적인 충동 혀케테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그이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그런 억누를 수 없는 욕망,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도 담고 있어요.
병적인 충동이라.
네. 또한 그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개념들도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유전 특성을 개선하려 했던 우생학, 유제닉스 같은 거요.
아, 우생학? 네.
혹은 뭐 고통 완화를 위한 의료적 선택인 안락사, 유타네이시아. 이런 단어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함축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 사회가 과거에 어떤 고민들을 해왔구나,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사회 전체를 보는 개념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치 영역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국회 운영 관련된 용어들이 보이네요.
네.
전체 회의, plenary session은 뭐 모든 구성원이 모이는 회의를 뜻하고, 논쟁적인 법안, contentious bill은 말 그대로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이고요.
그렇죠.
이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 바로 필리버스터링. 네, 이것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 논쟁적인 법안의 예시로 소스에서는 한국의 옐로우 엔벨로프 법안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법안인데.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용어가 좀 더 와닿죠. 물론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한 뭐 찬반 입장을 떠나서 그냥 소스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논쟁적인 법안의 예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표현들이죠. 양당 간의 갈등, bipartisan strife,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political polarization.
아유, 정말 많이 듣죠.
네, 이 단어들은 그냥 정치권의 다툼, 이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어떤 분열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이 단어들 들으면 여러 장면들이 막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지형의 어떤 복잡성을 보여주는 다른 용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위나 인맥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즉 영향력 행사, influence peddling 문제 같은 거예요.
네.
혹은 뭐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계엄령 시행, martial law imposition,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도 목록에 있고요. 특정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special counsel 제도도 있네요.
아, 특검. 네.
네, 또한 그 정치적 공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판의 강도, 이걸 나타내는 표현들도 있어요. 가령 뭐 신랄하게 비난했다, lambasted, 맹렬하게 비난했다, lashed out, 공개적으로 비난하다, denounce 이런 동사들이요.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정치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그렇겠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용어들이 어떤 특정 상황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도구다, 이걸 인지하고 좀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객관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태도,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 언어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진짜 정확한 단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록에는 그 생각이나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는 단어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뉘앙스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접 드러나지 않은 암시나 숨은 뜻, 또 여러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같은 단어들요. 그럴듯한 하고 신뢰할 수 있는의 차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정보의 진위를 막 가려내야 할 때 이 능력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정보 앞에서 이게 그냥 단순한 추측, speculation, 아니면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인 전문, hearsay, 근거 없는 소문, rumor, 혹은 널리 퍼졌을지만 사실이 아닌 통념, myth, 이걸 구분하는 게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도나 주장의 강도 이런 걸 파악하는 데도 어휘적이 중요해요. 자기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 쓰는 주장하다, 선언하다, 확인하다, 유지하다, 심지어 강하게 주장했다, forcefully asserted 같은 동사들. 이게 다 각기 다른 무게감을 지니거든요.
아, 네.
반대로 답변을 좀 교묘히 피하려고 할 때 쓰는 방향을 바꾸다, 빗나가다, 피하다 같은 단어들. 이 차이를 알면 대화의 그 숨은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런데요. 그리고 감정이나 상태, 특징을 좀 풍부하게 묘사하는 형용사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것의 가장 완벽한 본질, 이걸 뜻하는 전형적인, quintessential.
아, 네.
그리고 극도의 행복감을 나타내는 행복감, 유포리아, 평화롭고 고요한, 고요한, serene, 뭔가 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ominous,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groundbreaking,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듯 널리 퍼진, 어디에나 있는 ubiquitous, 이런 단어들이요. 와, 이런 단어들을 잘 쓰면 세상을 훨씬 다채롭게 보고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표현력이 풍부해지죠.
자, 그럼 이제 언어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좀 틀어서요. 최첨단 기술,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의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새로운 개념들이 많아서 흥미진진한데요.
네, 그렇죠. AI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이걸 뜻하는 AI 헤게모니 전쟁, AI 헤게모니 워부터 시작해서요. 로봇처럼 물리적인 몸체를 아지고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체현된 AI, 그리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데이터에 통합하는 물리학 기반 AI,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네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개념은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사고 재귀적 자기개선인 것 같아요.
에이전트형 AI, 재귀적 자기개선,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에이전트형 AI는 단순히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해요.
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다고요? 네, 그리고 재귀적 자기개선은 AI가 스스로 코드를 수정하고 성능을 막 형상시키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AI 안전성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죠.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니. 와,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목록에 있는 가이드레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AI 시스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규제나 기술적 제한,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 기술의 그 엄청난 잠재력 이면에는 그만큼 또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AI는 아시다시피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극도로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 그러니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그런 도덕적 문제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가 사고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죠.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래서 AI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인간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인간 개입 원칙이 강조되는 거고요.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그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도 아마 써보셨을 텐데 챗GPT나 클로드, 제미니 같은 대화형 AI요.
네,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 AI, 심지어 음악을 만들어주는 스노 AI까지. 이런 AI들이 바로 에이전트형 능력이나 자기 개선의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는 그런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하드웨어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고요.
네, 더 나아가서 AI 시대에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딥페이크 같은 것도 있고 하니.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실제 인간임을 확인하는 기술인 사람 증명, Proof of Personhood, 이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암호화 기법인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s,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디지털 신원 확인과 프라이버시 보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술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인류가 직면한 또 다른 큰 도전 과제들도 목록에 담겨 있네요. 바로 인구 문제랑 환경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심각하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는 인구 절벽,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심지어 지역사회 자체가 사라질 위기를 뜻하는 지방 소멸까지. 아, 정말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들이 그대로 반영된 단어들입니다.
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결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UN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 목표 안에는 뭐 빈곤 퇴치, 건강 증진,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생물 다양성, 바이오다이버시티 보존 같은 환경 문제 해결 노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전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죠.
맞아요. 위기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앞서 인구 절벽을 언급했는데 이 절벽이라는 표현이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목록에는 정부 재정 수입이 급감하는 재정 절벽, fiscal cliff, 기술 발전의 한계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위기인 기술 절벽, technology cliff, 또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투자 절벽, investment cliff, 이런 용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급격한 하락이나 위기를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셈이죠.
절벽 시리즈네요, 거의. 하지만 이런 좀 암울한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죠. 동시에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발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유전자를 교정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특정 형질을 바꾸는 유전자 편집, 진 에디팅, 개인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에 맞춰 치료법을 달리하는 정밀의학, 프리시전 메디슨, 손상된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복구하는 재생의학, 리제너레티브 메디슨, 그리고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노화 연구, 에이징 리서치 같은 것들이요.
네.
유전자 치료, 진테라피나 새로운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같은 관련 용어들도 희망을 품게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양날의 검, double-edged sword라는 표현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유전자 편집이나 앞서 이야기한 AI처럼 강력한 기술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잠재력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오용될 경우에 뭐 맞춤형 악의 논란이라든지 유전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네요.
네, 심지어 생명과학 지식이 악용되어서 생물학적 무기, 바이올로지컬 웨펀즈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정말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 그리고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필수 영단어 모험을 통해서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탐험했습니다. 사회 구조와 정치 현실, AI의 발전과 윤리적 딜레마, 인류의 도전 과제와 희망, 그리고 언어의 미묘함까지. 와, 이 단어들을 쭉 훑어보니 마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단어들을 아는 것은 단순히 뭐 어휘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세상을 읽어내는 해상도를 높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양당 간의 갈등, 바이파티슨 스트라이프가 격화되고 논쟁적인 법안, 컨텐셔스 빌,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걸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AI의 재귀적 자기개선, recursive self-improvement 능력이 발전할수록 윤리적 딜레마, ethical quandaries는 더욱 복잡해지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커질 거고요. 인구절벽, population cliff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 달성의 큰 도전 과제가 되고요.
아, 정말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서 우리 시대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단어는 세상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지적인 탐험을 즐겨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독등에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 오늘 이야기 나눈 단어 중에 병적인 충동, 카코에세스라는 말이 있었죠. 해롭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누르기 힘든 욕망이나 충동을 뜻했습니다. AI나 유전자 편집 같은 강력한 신기술을 향한 인류의 끝없는 열망, 또 기후위기나 정치적 양극화 같은 문제 해결의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인류의 집단적인 카코에테스는 무엇일까요?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멈추기 어려운 그 무언가 말입니다. AI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가이드레인,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